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귀한 예배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진리를 사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3.1교회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 누구나 처음 만나게 되면은 좀 가슴이 설레고 그죠? 어떤 만남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 갖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처음 만나게 되니까 제 마음에 좀 설렘이 있고 또 오늘 이 첫 모임이 참 좋아야 할 텐데 첫인상이 좋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봐주세요. 네. 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지성을 만져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혹시 여러분 주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목을 교회로 잡아봤습니다. 교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진부한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교회 특별하게 내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야기, 뭐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저는 이제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연이 무엇인지, 교회의 그 정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립하고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눈을 띄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 2장에 보면은 2장 19절에 보면은 2장 19절 우리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는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어떤 건물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역을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어떤 건물 위에 십자가 종탑이 걸려 있고 그저 그 건물 위에 종탑 위에 또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무슨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이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은 그 건물을 보면서 아 저기 교회 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도 어떤 건물을 우리가 사람이 만든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교회로 동일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교회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떤 건물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물론 교회가 어떤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을 해서 그 건물을 통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때로는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때로는 다른 용도로 교회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떤 건물 자체를 교회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어떤 건물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자, 그게 오늘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어떤 교회들은 물론 건물을 지어가면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건물을 세웠는데 정작 세워져야 할 교회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교회를 어떤 사교단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교단체, 소셜 클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회적인 사교적인 단체들 중에 로터리 클럽이나 혹은 라이언스 클럽 같은 그런 단체들이 있죠. 자, 그런 단체들이나 클럽은 결국은 어떤 사회적인 사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그런 사교적인 클럽인 것처럼 어떤 교제를 나누는 어떤 동호회와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 자체를 어떤 사회적인 사교단체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철저한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교단체와 동일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교회를 어떤 구제단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교회가 구호단체고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단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어떤 구제의 일을 감당하고 구호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교회의 본질 자체가 구제단체이거나 구호단체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또 네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를 어떤 기업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의 사업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큰 규모를 자랑하면 대기업과 동일시하고 또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작은 규모의 교회라면은 그 교회가 마치 우리 골목에 있는 상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기업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그죠? 교회는 어떤 골목에 있는 어떤 상점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오해였는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제외하고 나면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인데 사람이 단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는 교회가 되질 않아요. 한 사람으로는 교회가 되질 않아요. 교회는 복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조금 더 나아간다면 교회는 사람들의 동아리를 의미하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교회라고 할까요? 그냥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장을,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의 동아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를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교회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절대적인 권세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고 그 예수의 사람들의 동아리, 예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바로 성경은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손을 한번 잡고 우리 한번 말해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교회. 우리들이 교회.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조금 정리를 한다면은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은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아마 그 그림들을 대체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0가지 정도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방금 읽었던 2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장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예요. 권속, 굉장히 오래된 단어죠. 옛날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현재 현대어로 바꾼다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household, 영어로 household or family.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인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인데 특별한 가족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어떤 가족이냐 하면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빠라고 부르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 어떤 가족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가족을 이뤘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나누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피를 나누면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물론 입양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될 수가 있지만 피 한 방울 통하지 않고도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생물학적인 피, biological한 피를 나누게 되면은 가족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비교한다면, 교회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빠로,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인데 그렇다면 그 가족은 누구의 피를 나누고 있는 가족입니까? 누구의 피를 나눈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있는 가족이에요. 오늘 여기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삼일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고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동일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에는 혼자 형제 자매가 없이 부모님만 모시고 혼자 된 독자 동료들이 아마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어떤 힘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부모님의 피를 나누어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고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생물학적인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사랑하려고 하고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좀 더 희생하려고 하고 좀 더 배려하려고 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을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과 바로 가까이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케어하고 좀 더 참아주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잘생겼습니까? 예쁩니까? 아니요, 못났습니까? 고쳤습니까?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 옆에 지금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생물학적인 피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생물학적인 지금 형제자매가 앉아있다면 그것은 제외하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생물학적인 피를 나누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피보다 더 진한 피를 나눈 것이에요. 누구의 피를 나눴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나눴다고 생각,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나와 함께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그 사람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꺾는 마음을,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로 함께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이에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포옹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서로의 강점을 살려주고 약점을 감싸주는 정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3.1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족이다라고 우리가 봤는데요. 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에 대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다양한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오늘 두 번째 그림을 하나 소개한다면 5장으로 가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은 교회에 대한 두 번째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5장에 우리 5장에 32절을 보세요. 5장 32절. 5장 32절에 보시면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2절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지금 32절을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지금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설명을 해오다가 마지막에 지금 이 그 문단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였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한번 더.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다. 여기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 네. 많진 않지만 더러더러 계시네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 결혼을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결혼한 자매들에게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결혼하지 않은, 앞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자매들에게도 해당은 되겠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결혼, 이미 결혼한 분들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남편, 또 앞으로 결혼할 우리 자매들이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남편과 신랑이 될 그 사람, 바로 그 남편, 인간 남편, 인간 신랑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몇 년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몇 년이에요? 결혼을 20세에 한다 치고 100살에 죽는다. 몇 년? 최고로 결혼 생활 해봤자 80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이 잡은 거죠. 20년에, 20살에 결혼하고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은. 자, 인간 남편, 인간 신랑은 80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을 보내게 될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그때는 성의 구별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우리들 모두의 신랑으로 남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신랑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남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기 모인 자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인간 남편, 인간 신랑은 여러분의 참 신랑, 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랑, 참된 남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괜히 우리가 오늘 형제님들을 좀 소외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 지금은 남성으로 살아요. 이 땅을 살 때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렇다고 여성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부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은 신드렐라 신드롬이라는 거 있죠. 발음을 좀 굴려서 죄송한데, 자,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그, 뭐, 우리 영화 중에 Pretty Woman 같은 그런 영화. 예. 예, 보면은 뭡니까, 그게? 예, 여성, 평범한 여성이, 그죠? 잘 나가는, 그죠? 남성을 만나서 팔자를 고친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귀의 종노릇 타고 마귀의 독재하에서 억압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이기심과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영원한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도 해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백마탄 신랑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아내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가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아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운 영광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임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에 통치자요, 지배자요,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높은 존재는, 그분보다 존귀한 존재는, 그분보다 더 가치로운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그분의 아내가 되었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보다 더 가치로운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서 교회보다 우리가 더 사랑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교회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그토록 영광스럽고 그토록 가치 있고 그토록 존귀한 것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있지 않다면 그토록 존귀하고 그토록 영광스러운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 있고 하나의 장신구가 되어 있고 하나의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한 번씩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증표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인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교회의 놀라운 영광과 지위를 말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높은 책임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부라는 것은 신부의 정체성이 뭐예요? 신부의 정체성이 뭐예요? 신부가 참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랑을 향하여 정조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영적인 정조를 지키고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높은 책임과 고도의 그 의무를 우리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의 탕류가 흘러 들어온다면 교회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해야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세속적인 탕류, 더러운 물, 우리의 순결과 우리의 정결을 멸망케 하고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정화하고 청소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3.1교회는 거룩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공동체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모두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다운 신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3.1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다운 신부로 아내다운 아내로 계속해서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가족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불러봅시다. 여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여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하면은 하니가 되는 거예요, 하니. 예수님을 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보라고.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특권이자 의무를 받은 거예요. 특권이자 책임을 받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세 번째 논리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 성령 하나님이 나와야 되겠죠. 예, 당연히 나와야 되죠. 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3장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읽었던 본문에 2장 21절과 22절에 우리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자, 21절, 22절, 2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오늘 읽어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의 전이다. 혹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교회는 성령의 처소이다. 처소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처소라는 말은 계시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사시는 집이다. 자, 여러분 교회가 우리 삼일교회처럼 수만 명이 모이든지 혹은 우리들이 주위에서 발견하는 아주 작은 교회처럼 한 2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혹은 1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혹은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든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크기에 관계없이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성령의 전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 놓은 이 건물이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전, 성령의 처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도 누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성령께서 직접 손을 대어 만드신 것, 그것만이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스마트한 분들이 모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거하는 처소는 어딥니까? 청와대. 예. 여기까지는 다 대답을 잘해요. 잘하는데. 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사는 집은 뭐죠? 백악관. 예, 여기까지 잘하는데. 그 다음 이제 어려워집니다. 예. 영국의 여왕께서 사시는 집이 어딜까요? 뭘까요? 버킹엄궁. 예, 좋아요. 버킹엄궁. 하나 더 갑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이 거하는 궁은 크렘린궁. 예, 좋아요. 예. 예. 평소에 잘 모르는 분인 모양이죠. 예. 예, 그 다음 저도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자, 이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고 대통령이라고 하고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특별한 저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한국에서 잘 나가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많은 셀레브리티들, 그죠? 많은 인기 있는 배우들이나 뭐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가면은 보통 뭘 하게 되죠? 뭘 사게 되잖아요. 네, 저택을 사게 되죠. 대저택을 사가지고, 그죠? 그 저택 안에 뭐 방이 뭐 20개다 그러고. 그 안에 뭐 테니스장이 있다 그러고, 뭐 호수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골프장까지 갖췄다 그러고. 그렇게 대저택을 사놓고 그 대저택에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재력이다, 이 정도 실력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의 저택을 지금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열 명이 모여서 정말 작은 가족으로 작은 교회가 되어 있든지 수만 명이 모였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있든지 그 크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영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저택이다, 전이다, 처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삼일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한번 더. 삼일교회는 성령의 저택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전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저택에 만일 세상적인 가치관의 탕류가 들어오고 인간적인 욕망의 탕류가 들어오고 인간적인 계산의 탕류가 들어온다면 과연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기가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거하실 수 있는 그곳,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되신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영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거룩하고 순수한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며 확장되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삼일교회는 정말 거룩하신 성령의 전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욕망이 난무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엎어버렸던 그 당시에 인간적인 성전, 혹시 그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 들어가 볼 때 그 내면은 썩어있는 시체들과 죽은 자들의 뼈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성령께서 도저히 거하실 수 없는 그런 무덤과 같은 곳은 혹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삼일교회가 거룩하시고 순수하신 성령께서 마음껏 거하시며 마음껏 역사하시고 삼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와 땅끝까지 확장시켜 가실 수 있는,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성령의 참된 순수한 전으로, 거처로, 처소로 그렇게 날마다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군사적인 용어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군사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이 다녀오셨네. 할렐루야. 네. 자,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대충 알겠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는 또 다른 그림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야,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뭘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냐면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언제부터 벌어진 겁니까?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서 사탄과 마귀로 변할 그 순간부터 이 사탄과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적인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격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에 이 사탄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그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마지막 날에는 택자 택한 백성까지라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 거다. 이 말. 그런 마귀의 영적 전쟁을 대항해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나오는 대로 우리 5장, 6장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6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6장 11절.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임을 밝혀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갑주를 입은 상태라고 우리가 보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사실은 수비를 위한 거예요. 머리에 투구를 쓰든지 가슴에 호심경을 부시든지 신발을 신든지 대부분 다 수비를 위한 건데 공격을 위한 것이 있어요. 공격을 위한 거. 그게 뭡니까? 우리 거기 읽어보면은 17절,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막으면서 그 마귀를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그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삼일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잘 수비하고 잘 방어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가장 적극적인 방어는 적극적인 공격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대항하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제가 많은 교회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 삼일교회는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경 한 권을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면 로마서, 뭐 창세기면 창세기, 66권 중에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공부해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인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타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한 권씩을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교회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녔는데도 성경 66권 중에 한 권도 제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66권 중에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마귀를 공격하고 그죠? 사탄을 공격하겠습니까? 무기력하게 당하는 거죠. 불화살을 쏴대고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발칸포를 쏴대고, 그죠?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고 핵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뒤엎어보려고 하는 마귀의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0%의 가능성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3.1교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제가 한 권은 떼고 가야죠. 주님 얼굴 뵐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옛날 말로 남사스럽다 그러잖아요. 남사스럽다 주님 뵙기 전에 한 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권으로는 좀 정말 부끄럽습니다. 66권 중에 한 다섯 권은 그래도 제가 마치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부한다고 다 공부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느냐, 그거는 물론 또 다른 문제지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를 주장하도록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야 할 참된 길이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꼭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혹은 2012년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딱 15일 남았네, 그죠? 딱 보름 남았는데. 오, 주님, 보름 만에 한 권 끝내고 2012년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짧은 거 하나 떼시면 돼, 짧은 거. 제일 짧은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빌레몬서, 짧죠? 네, 빌레몬서. 유다서. 요한 2, 3서. 네. 아마 요한 2, 3서, 유다서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 권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권을 끝냅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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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명이 나오더라도 5명이 나오더라도 30명이 나오더라도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받는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니냐.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의무를 다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자, 그걸 이제 그런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준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죠.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이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5장. 5장 우리 잘 알죠? 5장 13절부터 16절인데 자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에요. 자,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그것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16절을 읽어보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뭐냐?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교회는 세상이 보도록 착한 행실을 행하라는 것이. 교회는 착한 행실을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하고 세상이 교회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교회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자, 근데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착한 일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자, 다른 구절로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뒤로 가요. 뒤로 쭉 나가서 디모데전서 6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 그 다음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8절에 나와요. 6장 18절. 교회가 행해야 할 착한 행실이 뭐냐? 6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한 일이란 결국 교회가 행해야 될 선한 일,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착한 행실은 나누는 것이다. 자, 똑같은 구절 한 번 더 갈까요?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고 디모데 후서 디도서로 넘어가서 빌레몬 다음에 히브리,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이에요. 히브리서 13장의 16절 말씀, 13장의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삼일교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다름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뭘 나누라는 걸까요? 뭘 나누라는 걸까요? 해봅시다. 물질을 나누라. 사랑을 나누라. 시간을 나누라. 은사를 나누라. 생명을 나누라. 복음을 나누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 물질이면 물질, 여러분의 재능이면 재능, 요즘에 재능 기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재능 기부. 물질만 주는 게 아니고 시간,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기쁨의 소식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특별히 그 나눔이 교회 안에서의 나눔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부족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세상이 교회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학생들일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혹시 그죠? 여러분들 요즘 청년 그 실업 문제가 많지만 직장을 가지신 분들 중에 1년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번다면요. 1년 연봉이 천만 원이다. 혹시. 그러면 그 수입이 세계 인구를 다 따져볼 때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될까요? 한 50%? 1년에 한 천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상위 한 얼마나 될까요? 50% 정도 될 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50%. 한 상위 한 40% 될 것 같다. 40% 손 들어보세요. 거의 안 드네. 그러면 내려가야겠다. 60% 정도 될 것 같다. 70%? 감이 안 오시는구나. 최근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상위 13%예요. 몰랐죠?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뭐 공개된 비밀이니까 이제는. 자, 13%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만 원을 벌면.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예요, 부자. 부자예요. 천만 원만 벌면 부자다. 할렐루야. 자, 5천만 원을 버는 분이 있다. 여기 아마 5천만 원 버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자, 5천만 원을 번다. 몇 퍼센트일까요? 5천만 원의 연봉을 버는 분이라면은 상위 1%예요. 1%.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예요. 인간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그죠? 육신적인 그 돈의 의미에서도 이미 우리는 부자예요. 그런데 뭘 더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있고 박탈감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연봉 5천이 되는 그런 좋은 직장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5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 1%라는 거예요. 1%. 천만 원만 벌어도 13%라면 제가 뭔 얘기를 드리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만큼 우리는 나누는 일에 더 전념하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품고 기부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나누어주는 일에 열심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사시고 3.1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로서 멋있게 더 성숙해 가기 위해서 나누는 일, 나누는 일에 열심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를 그죠?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연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 잘못 알고 있던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따라 그런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삼일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서 참으로 멋진 교회로 성숙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